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해군이 남부 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새로 개발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인도양 북부 해상에서 어제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 과정에서는 레이저 유도 대잠수함 델라비에 미사일로 가상의 목표물들을 파괴하는 시험 발사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훈련 기간 나시르로 명명된 최신의 크루드 미사일도 시연됐습니다. 이란 국방장관은 나시르 미사일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이란 영해와 남부 해안선을 방어하는 군사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지역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핵심 교량 한 곳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친정부군이 티그리스강을 가로지르는 제4대교 또는 최남단 다리로 불리는 곳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어제는 모술 서부 지역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으로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과 연료, 의료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휴전회담은 유엔이 중재하는 제네바 평화협상에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지난달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휴전 통제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는 제네바 협상이 재개되도록 한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지난 1월 열린 회담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의 반대편인 터키는 반군과 시리아 정부 간 불안한 휴전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탐사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필리핀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알폰소 쿠시 필리핀 에너지 장관은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탐사를 재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시 장관은 그러나 모든 탐사 활동은 중국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종류와 규모, 에너지 수급 전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 공동 탐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에서 악명 높은 이슬람 반군 단체 아부 사야프가 인질로 사로잡은 독일인의 몸값을 시한 내에 받지 못하자 결국 그를 살해했습니다. 아부 사야프가 인질인 주르겐 칸트너 씨를 처형하는 영상은 오늘 극단주의 단체를 감시하는 민간단체 사이트 인텔리전트 그룹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칸트너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남부 해상을 요트로 항해하던 중 아부 사야프 반군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이 단체는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6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자신들이 정한 지불 기한은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필리핀 정부 대변인은 당국이 칸트너 씨를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국과 칠레에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적어도 7명이 실종됐습니다. 칠레에서는 통상 건조한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수도 산티아고 인근 강이 범람해 홍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칠레 당국은 이번 홍수로 3,400여 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토사 붕괴와 수도 공급 중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남부 오이긴스 지역에서는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소녀가 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정하기 위해 유족의 DNA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남 독사를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서해 해상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당국은 사망자가 김정남임을 확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씨가 살해된 공항에서는 암살에 사용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김정남 씨의 신원은 김철이란 이름의 46세 남성입니다. 지난 13일 피살 당시 김정남 씨가 김철이란 이름이 기재된 여권을 소지해 여전히 공식적인 신원이 김철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피살된 김철의 실제 신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란 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정남 씨와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의 DNA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라마니암 사타시밤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Of course, the best will be to have the next of kin, blood-related kin, where we can do DNA profiling, comparative profiling.
보건부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시신의 신원 확인이며 최선의 방법은 가까운 친족의 DNA를 확보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수라마니암 장관은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김정남 씨의 자녀인 김한솔과 김솔이 남매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입국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경찰이 직접 이들 남매가 살고 있는 마카오에서 DNA 샘플 채취 등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DNA 확보가 어렵다면 김정남 씨의 과거 의료 기록을 시신과 대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르 히샴 압둘라 말레이 보건부 국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라마니암 장관은 기자들에게 김정남 씨가 DX 중독 직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매우 고통스럽게 사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남 씨에게 사용된 DX의 양이 치사량 10mg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심장은 물론 폐를 포함한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남 씨를 이송한 구급대원 등도 BX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계기관과 연계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BX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26일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BX 감염을 우려해 김정남 씨가 습격을 당한 항공사 자동 체크인 기계와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 일대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뉴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난 23일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머물던 쿠알라룸푸르 내 콘도를 수색해 화학물질 표본을 확보했지만 BX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들의 BX 반입 방법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BX를 제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27일 김정남 씨 피살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사건 전날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아이샤는 친구들과 함께 등장하며 한 친구가 아이샤에게 빅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음 날에 있을 방송 촬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돼 실제 아이샤가 암살인지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이샤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방송 쇼 프로그램을 위한 장난으로 인식해 이번 일에 가담했으며 공격에 사용된 물질도 독극물이 아닌 베이비 오일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샤가 예행 연습을 했고 독극물의 독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남 피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VX는 신경성 독가스의 일종인데요.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X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물질로 지난 1950년대 제초제로 개발됐지만 영국 육군이 처음으로 화학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VX의 치명적인 독성이 알려지자 냉전 시기 영국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가 화학무기로 개발한 VX를 대량으로 비축한 바 있습니다. VX는 포탄이나 지뢰에 넣어 살포하거나 항공기에서 뿌리는 형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VX는 호박색으로 서서히 증발하고 냄새와 맛이 없는 것이 특징이로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치사량은 흡입 시 50mg, 피부 접촉 시에는 10mg입니다. VX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콧물, 침, 눈물, 다한, 호흡 곤란,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숨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정남 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여성들은 손에 VX를 묻혀 이를 김 씨의 얼굴에 문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X는 지난 1994년 일본의 사이비 종교 조직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역에 살포한 살인가스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독성을 가졌습니다. 당시 테러로 12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경작용제 VX가 실제로 사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에서 이라크 측이 VX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1988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VX를 살포해 수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VX로 만든 화학무기로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유엔은 1993년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마련해 100g이 넘는 VX를 생산하거나 비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많은 나라가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VX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화학무기 금지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여전히 VX를 대량으로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건을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을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외무성 등 북한 당국이 주도한 국가 테러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암살 가담자들을 공무여권 소지자로 발표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들 소속은 보위성 4명, 외무성 2명, 기타 고려항공, 내각 직속 신광무역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구성으로 보아 김정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된 국가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피살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함구되어 있으나 해외 요원과 일부 간부 사이에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를 처음 알아서 충격이라는 반응에서부터 최고 존엄이 단 몇백 달러에 암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2번 갱도는 동절기인데도 유지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3번 갱도는 준비 완료된 상태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약 1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올해 말부터 추가 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국가보위성 부상급 등 간부 5명 이상이 고사총으로 총살됐고 김원홍 보위상은 현재 연금 상태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처형에는 보위성이 노동당 간부들을 고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을 당 조직 지도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살에 신경자극제 VX가 사용된 점을 쟁점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정권의 책임성과 면책 불가 원칙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반인권적 범죄 차원에서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 이어 28일엔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도 참석해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적극 쟁점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 26일 제네바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는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실체와 사용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무기의 이제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실제로 이제 사용한 걸 보여준 거니까 그 보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을 뭐 증명했기 때문에 아주 대단히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당초 이들 회의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된 점이 드러나면서 윤 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과 함께 김정남 암살로 부각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한일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회의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참석합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26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에선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의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안보리 결의 및 한미일 3국 독자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하여 북한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번 협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 간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행위를 이유로 북한 당국자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대화가 무산됐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 신문 등은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3월 1일과 2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간 비공식 대화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려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1.5트랙 대화로 알려진 이번 행사에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을 포함한 북한 정부 당국자 6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이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에 대한 북한 정권의 개입 의혹이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행사 주최 측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에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비자 거부를 통보했다며 국무부의 고위층이 비자 발급을 취소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개별적인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 신문에 공공장소에서 VX신경작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테러 행위라고 말해 국무부의 이번 결정이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이번 일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1.5트랙 비공식 대화에 대해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공식 대화에 부정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가 최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조치를 비난하는 데 따른 대응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의 비판이 중국의 유엔 결의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논평은 북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명색이 대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다는 내용의 개인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평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응대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평은 이어 북한에게는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소련과는 달리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맞설 힘이 없으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절대로 북한에 좋을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도발적 언사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돌려세우는 것보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는 것이 평양에 훨씬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북한에 훨씬 손해라는 것입니다. 논평은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좋은 이웃으로 지낼 것이라며 북한이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 두 나라 관계를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글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북한과 중국이 우방국으로 앞으로 더 건설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올해 안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7일 성주 골프장 측이 이사회를 열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획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사드 배치를 위한 성주 골프장 측과의 부지 교환 계약이 이르면 28일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설명회에서 연내 사드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의가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금년 중에 배치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정식 부지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공여 절차에 따라 미국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관련 설계와 시설 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부지 공여 절차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미한 간 협의가 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부지교환 계획이 체결되면 성주 골프장은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계도 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롯데가 28일 최종 부지교환 계약을 하면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 4개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 포대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는 지난해 11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로 롯데 측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작업을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가 들어설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게 한국군의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반대 단체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적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성주 골프장의 부지 교환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34차 정기이사회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올해도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34차 정기이사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 24일까지 4주일 동안 전 세계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24일 이번 이사회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하고 강력한 결의안을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4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oping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take steps to bring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3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함께 교류와 대화를 추구하는 양면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입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정해 거리 캠페인을 펼치는 탈북 청년 단체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도 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개선단체 나우에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서울역 광장,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우 청년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구호와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인권에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일 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가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런 걸 나서야 돼요.
네.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해 서울역을 지나가던 시민들,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북한 인권 개선 거리 캠페인을 지나가다 보게 됐다면서 이런 캠페인이 더 많이 열려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알지만 동포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고 강제 수용소인지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침묵을 지켰어요. 우리가 참 부끄러워요.
북한의 인권은 정말로 심각해요.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못 먹어서 말라있는 친구 되게 많잖아요.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도 있는 거를 같은 동포고 같은 한민족인데 등한시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활동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도 하루빨리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같이 하고 싶은 일하고 인권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단체 나우에서는 지금까지 탈북민 지원과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리 캠페인은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우 홍보팀장 김건우 씨입니다.
저희가 하는 취지는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좌시할 수 없어가지고 2010년부터 매주 토요일 날을 북한 인권의 날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넷째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나와서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됐어요.
김건우 씨 역시 북한이 고향인 탈북자 출신입니다. 11살 되던 해 한국으로 왔는데요. 어린 시절 북한에 있으면서 겪었던 인권 침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어떤 지방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 통행증이 있어야 가고 이제 인권 탄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당장 자기 처와 자식이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더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땔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다 해서 뭐 시장에 몰래 판다거나 저도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슬프고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 자원봉사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일상화되고 또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다면서 거리를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살 김다윤 학생 그리고 대학생 김민혁 씨입니다.
북한의 인권적인 인권 유린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이 캠페인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는 듯 해도 관심 가져주는 시민이 간혹가다 한 명씩 있어서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시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많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북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거리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키의 절반 정도 되는 큰 팻말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북한 인권개선단체 나우의 김동혁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북한의 외교관이라든가 요즘 최근에도 이제 김정남 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로 자꾸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외교관들이 일하기 참 힘들 테니까 정은이가 자꾸 사고 쳐서 외교관 일 못 해먹겠다고 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든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하고 싶지만 못했었던 말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해주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제 전 세계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 개선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청년들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미국 정부 초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데요. 예.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또 바샤드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서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 신무기 160여 종을 시험했다고 밝힌 소식 알아보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은 늘리는 한편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은 줄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미국을 방문하죠.
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오늘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내일까지 머물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하고 회담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이런 일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서 양자 관계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달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중국에서 가장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모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중국 정부의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입니다. 예.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이 왕이 외교 부장의 상관이죠. 네.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예, 겁니다.
특히 또 양제츠 의원이 중국 내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 의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미 대사를 지내면서 워싱턴 DC 정치계 주변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했고요. 예. 2007년부터 13년까지 외교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특히 노력한 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중국 측은 이번 방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중국 고위 관료의 첫 방문이고 역사적인 중미 수교를 이뤄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 의미가 예.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방문에서 어떤 일정을 하게 됩니까?
네, 미국 언론이요. 양 위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양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요. 양 위원의 방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논의됐던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내용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10일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양 위원의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 밖에 양국 무역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또 북한 문제도 양국 간 고위급 대화 의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 또 안보 북한 문제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중 간의 무역 현안이라고 하면 환율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미중 무역 불균형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왔죠. 예.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고도 공언해왔는데요. 그래서 양 의원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안보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곳에 인공섬들을 건설해왔는데요. 예. 주요 인공섬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군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신 보도를 통해서 미사일 발사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말에 브리핑에서요. 이 남중국해를 한 국가, 그러니까 중국이 점거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거라고 강경하게 대응할 거란 예고를 했고요. 예.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현재 미 해군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남중국해 일대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주변을 지나면서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이번 양 의원의 방미 중에 북한 문제도 역시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양제츠 위원이 이번 방미 기간 동안에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양 위원이 미국 측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왕이 외교부장에 직접 나서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신무기 160여 종을 시리아에서 시험을 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162가지 새로운 무기들을 시리아 내전에서 시험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예. 이 쇼이구 장관은 지난주 의회 하원격인 국가 두마 연설에서요, 수호이 30SM 전투기, 수호이 34 폭격기, 밀28N 그리고 카모프 52 공격용 헬기 등이 현장에서 활동했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무기들이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시험 결과 나타났고
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10개 정도에 그쳤다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사실상 러시아가 무기 시험장으로 이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을 자국 군대의 실전 훈련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는 미 육군의 유럽 주둔 사령관이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불필요한 화력 사용과 군사력 과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사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 최초 개입한 지난 2015년 말에 결산 회견에서요. 시리아 내전을 언급하면서 더 좋은 훈련장이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특히 시리아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면서 반군에 맞서서 내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예.
시리아에서 최근 가장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이 알레포 전투가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 러시아 해군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예.
이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인 알레포 동부 지역 일대를 봉쇄하고 고립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식량과 물, 또 구호물자 등이 공급되지 않아서 현지 주민 피해가 이어졌고요. 또 학교와 병원 같은 비전투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인 인명 피해가 계속됐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당국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요, 알레포 일대 민간인 구호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 예산은 늘리지만 국무부와 환경보호청 같은 다른 연방정부기관 예산은 줄일 계획입니다.
예.
백악관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오늘 각 기관에 보낼 예정인데요. 이런 지침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짜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예산관리국이 3월 중순경에 좀 더 자세한 예산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늘리고 다른 정부 예산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 연설에서도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약속을 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다른 정부 기관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회보장제도는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메디케어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짜도 최종 결정은 연방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산 과정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각 기관이 예산을 짜서 제출하면 백악관 이를 조정해서 의회에 보내게 되고요.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요. 폴 라이언 하원 의장하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고요. 내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지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워싱턴 DC에서 전미 주지사 협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 주지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됐던 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위해서 만찬을 주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오바마 케어는 문제가 많다면서 이를 없애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주지사들 사이에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주지사가 저희 VOA 기자와 인터뷰에서요. 이민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예.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미국에서 성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이란과 이라크 등 7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전미 주지사협회 회장인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정책이라고 VOA 방송에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영상 10도입니다. 서해 해상에는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7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8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6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용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0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신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2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3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2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4도, 웅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린 가운데 동해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해군이 남부 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새로 개발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해군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인도양 북부 해상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훈련 과정에서는 레이저 유도 대잠수함 델라비의 미사일로 가상의 목표물들을 파괴하는 시험 발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훈련 기간 나시르로 명명된 최신의 쿠르드 미사일도 시연됐습니다. 이란 국방장관은 나시르 미사일이 목표물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이란 영해와 남부 해안선을 방어하는 군사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 지역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핵심 교량 한 곳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친정부군이 티그리스강을 가로지르는 제4대교 또는 최남단 다리로 불리는 곳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앞서 어제는 모술 서부 지역 마을 두 곳을 추가 탈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모술 서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과 연료, 의료 공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시리아 휴전회담은 유엔이 중재하는 제네바 평화협상에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지난달 아스타나 평화회담을 통해 가장 중요한 휴전 통제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는 제네바 협상이 재개되도록 한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지난 1월 열린 회담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동맹인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아사드 대통령의 반대편인 터키는 반군과 시리아 정부 간 불안한 휴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타나 휴전은 이에서 제외된 ISIL 등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전투가 격화되면서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탐사 재개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필리핀 에너지 장관이 밝혔습니다. 알폰소 쿠시 필리핀 에너지 장관은 오늘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탐사를 재개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시 장관은 또 모든 탐사 활동은 중국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 외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에 매장된 천연자원의 종류와 규모, 에너지 수급 전망 등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중국과 공동 탐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 주변의 천연자원을 공동 개발에 공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중국이 분쟁 해역에서 독자적인 천연자원 개발에 나서면 영유권 분쟁 판결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악명 높은 이슬람 반군 단체 아부 사야프가 인질로 사로잡은 독일인의 몸값을 시한 내에 받지 못하자 결국 그를 살해했습니다. 아부 사야프가 인질인 주르겐 칸트너 씨를 처형하는 영상은 오늘 극단주의 테러 단체를 감시하는 민간 단체 사이트 인텔리전트 그룹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칸트너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남부 해상을 요트로 항해하던 중 아부 사야프 반군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이 단체는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6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자신들이 정한 지불 기한은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필리핀 정부 대변인은 당국이 칸트너 씨를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 쏟아진 폭우로 3명이 숨지고 적어도 7명이 실종됐습니다. 칠레에서는 통상 건조한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수도 산티아고 인근 강이 범람해 홍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칠레 당국은 이번 홍수로 3,400여 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토사 붕괴와 수도 공급 중단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